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종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분류됩니다.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분류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라면 고등 종교이고, 자기 부인은커녕 자기 욕망의 강화만을 꾀하는 종교는 하등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당을 찾아가서 굿을 하듯이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하등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또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됩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자력 종교이고, 인간 밖에 있는 외부의 구원자가 구원을 해주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타력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허리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을 사망과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또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분류됩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연적인 본능이나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테면 이성 종교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신을 알아가는 데에 신의 도움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능력, 이성만으로 신을 얼마든지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계시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신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밝혀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먼저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집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진이나 쓰나미의 파괴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파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는 어긋남이 없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 계시, 자연현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외적 능력밖에 알 수 없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이기에 이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도리도 없고 믿을 도리도 없는 것은 재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의 증언이 모두 끝나자 마침내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방인의 할례를 금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 돌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케토마이는 슬픔이나 고통 혹은 절망 속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당신의 부성적 엄격함으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이방인마저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분명히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그 증언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그렇게 했더라면 아무리 야고보가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한들 그의 최종 판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쫓아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바로 그 유태인들 때문에 지금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지하는 최종 판결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의 판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심포네오는 가치란 의미의 쉰과 소리를 발한다는 의미의 포네오가 합쳐진 동사로서 그 의미는 함께 같은 소리를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해 주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그 증언은 베드로만의 개인적인 증언이 아니라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베드로의 증언이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에 어느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내용과는 단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했던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번역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722년에는 이스라엘 북왕국이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월이 흘러가고 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정착한 현지의 언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경부터 헬라어가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된 이후에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 번역 작업에 이스라엘 12 지파에서 각 6명씩 총 7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헬라어 번역본 성경의 이름을 72명이라는 숫자를 반올림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금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야고보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옛 다윗 정치적인 그 왕조를 재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문인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 다시 말해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될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계획에도 없던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시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즉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40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들도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우실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8절 말미에 있는 주어의 말씀이라는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현재형 시제의 문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어느 한 시점만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베드로의 증언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증언은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언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서 야고보 사도가 최종 판결을 내렸으니 그 판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시점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약 750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시기에 이르러 750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750년이라면 실로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7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숙자반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 어음임을 믿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수백 년을 필요로 하는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도 40년이 소요되는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말라기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은 400년짜리 약속 어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울이 실제로 안티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정식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6년을 인내해야만 하는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본문의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취된 결제 기간이 750년에 달하는 약속 어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현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찰이 아니라 늘 약속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찰은 단순 거래 대상일 뿐이지만 약속음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찰을 들고 와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데 거절하는 상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찰을 들고 와서 거래하겠다는 사람에게 당신은 인격이 좀 부족하니까 거래할 수 없어. 당신은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것 같아서 거래를 사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상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만 가져가면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거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음을 들고 거래하려고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약속음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약속음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쓸모없는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찰이 아니라 늘 약속음을 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래 행위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현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이것을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식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필요할 때만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거래 행위로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구축될 수도 없고 심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현찰이 아니라 늘 약속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은 온통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음 다발이 됩니다. 세상의 유가증권은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부도 처리될 수도 있고 많이 지니고 있는 유가증권 때문에 자기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동시에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음 다발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음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유가증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발인 이 말씀 자체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이 유가증권은 아무리 많이 지녀도 자기 후손을 상하게 하거나 해침이 없이 도리어 굳건하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후손들의 삶 속에서 때가 될 때마다 반드시 결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체 제가 가서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절대로 속지 마십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변하고 쇠퇴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효력을 상실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응답을 우리에게 그저 상속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총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단히 부인하는 고등 종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는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인하십시다.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타력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더 이상 빠지지 마십시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약속 응답입니다. 그 육가정권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본문의 야고보와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고두고 계속 결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주다가 결국엔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을 망치는 사람은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자식의 친부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자식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 무책임한 방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졸라도 우리가 원하는 현찰을 주시지 않고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찰을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기에 우리에게 약속음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와 영원한 믿음의 관계를 영원히 맺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책임 있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건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듯 엄청난 약속 다발을 거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 다발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원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 다발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의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